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헨델의 메시아 중에 노래로 나오는 첫 곡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정다히 말하며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라고 네 백성을 위로하라고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고 너희가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입니다. 주님께 위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40장을 기록할 때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의 제자가 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700년대 후반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위로하라고 시작되는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들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슬픈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그 때는 기원전 6세기 후반입니다. 기원전 5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때와는 약 2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20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슬픈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포로들로 끌려가 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영원한 벌을 받았는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세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었는가?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냥 두고 보셨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이고 절망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오늘 들은 그 메시아의 가사의 기본이 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Your warfare is accomplish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본문은 요즘 현대어 영어도 그렇고 본문들은 고생하는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연관이 있는 것은 군대 가서 복무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징용으로 끌려가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고생할 만큼 했다는 것이에요. 포로 생활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런데 다음 바로 구절에서 그 노역의 때를 지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노라고 범죄하면은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노역의 때를 지나게 되었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정당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옛날 저희 초등학교 때 저 아산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는 뭘 잘못하면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의자를 손들고 있으라고 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이게 언제나 끝나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건 뭐 애들이 생각이나 납니까? 근데 언제나 끝나나 하면서 선생님 앞에 최대한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최대한 힘든 막 이렇게 몸을 베베꼬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럼 선생님이 야 이젠 됐다 그러고 내려와라 그러면 아이고 됐구나 하고서 내려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었다는 말처럼 듣게 들리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사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마음을 먹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고생이 이만하면 됐는가, 이 정도 고생하면 됐는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는 회복시키려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 일로 생각해서 긍휼을 구하려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긍휼이란 말의 한자를 아세요? 창모변에 네, 지금 금자고요. 그게 긍이란 얘기고요. 불쌍히 여길 휼자는 심장심변에 피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창에 찔린 것처럼 찔렸고 하나님의 심장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긍휼이라는 한자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헬라어 뭐 한자 얘기하니까 성경이랑 상관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헬라어나 히브리 말에 긍휼이란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긍휼이란 말은 라함이란 말인데요. 라함이란 말은 자궁이란 말입니다. 자궁이 찢어져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심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말로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말로 긍휼이란 말은 스플랑툰이란 말인데요. 창자가 찢어진다, 심장이 부서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도 왜 단장이란 말 있잖아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끌려갔는데 언제나 만나게 되겠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렇잖아요. 단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자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단장이란 말이 나온 고사를 아시지요?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옛날에 어떤 중국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강을 가고 있었습니다. 협곡을 양자강 중류에 무슨 삼협인가 하는 협곡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가는데 저 강변에서 어미 원숭이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0여리를 막 쫓아왔다는 겁니다. 배를 놓치지 않고. 근데 협곡이니까 이제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이 어미 원숭이가 힘을 다해서 배로 뛰어들어왔대요. 그런데 너무 힘을 쓴 나머지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렸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조각조각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성경도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암만 불쌍히 여겨도 소용없을 수가 있잖아요. 암만 불쌍히 여겨도 똑같이 되돌아가 버리면 암만 불쌍,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아픈 놈이 더 불쌍하잖아요. 못난 자식이 더 불쌍해 버리면 마음이 더 가는 법입니다. 요새는 부모들도 이기적이라 조금 잘 나가는 자식을 더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못나고 좀 걱정되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은 대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대개 소용이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늘 부모의 근심거리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겪고 있을 땐 그런 것 같다 그런 말이지요. 또 목사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한다고 또 깔보지 마세요. 예, 그래요. 그 불쌍히 여겨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 죄를 사함을 받았고 벌을 두 배나 받았다는 것은 정확히 다 치렀다는 얘기인데 벌을 다 갚은 것처럼 용서를 해줘도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불쌍히 여김이고 의롭지 못한 용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한테 반항한 바로 그 말입니다. 욥 앞에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가져간 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욥을 바우처했잖아요. 보증했잖아요.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그렇게 욥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를 용서할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단이 막 따졌어요. 그래봐야 소용없는데 믿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또 죄를 지을 건데 왜 불의한 용서를 하시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사단이 땅으로 뛰쳐내려왔대요. 밀턴의 신라건이라는 글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한 동기를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갈 수가 있느냐 너 한 것을 보고 네가 생각한 것을 보고 네가 오늘 아침에 했던 생각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도 참소합니다 Well may the accuser war All the sins that I have done I know them all and thousand more Jehovah knoweth none. 고발하는 자가 지금도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발하는구나. 나도 다 알고 그것보다 천 가지나 더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여호와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사단도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불쌍함이 소용없는 것처럼 그래봐야 다시 돌아갈 것처럼 불의한 용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뿐이라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를 다 갚았고 이제 온전한 사함을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이라면 소용이 없는 긍휼일지도 불의한 용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차마 겪지 못하는 고난까지도 예수께서는 순수하게 변명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다 겪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때 저희 아이가 죽었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돼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때 사실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제가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장가도 안 갔는데 자식도 못 낳았는데 자식이 죽는, 자식을 잃는 슬픔은 못 겪으셨잖아요.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전혀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든든한 신뢰고 사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만하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각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와 연합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할 만한 그 속죄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드리실 작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도 이미 증거한 것이다.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용서받을 만하다라고 하신 그것이 소용없는 긍휼이 아니고 불의한 용서가 아니고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자기 아들을 죄의 희생 제물로 드려 자기의 모든 공의로움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비록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지만 우리가 노역의 그때를 다 지낼 수 없지만 아무리 갚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용서가 불의하지 않고 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긍휼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만 의로움을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하신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의로움과 이름을 걸고 예수를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뭐 고생을 할 만큼 해서가 아니고 모범수처럼 고생의 때를 선하게 잘 지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다 받으셔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위로할 자신이 없다고 움찔 낮추려 드지 마시고 우리의 선함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길 자격과 능력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중간에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용서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참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대로를 예비하라. 이것도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광야에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은 갈 길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포로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갔어야 돼요. 뭐 실제로도 광야였지만 많은 적국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어야 돼요. 노략질하는 강도들도 지나갔어야 돼요. 골짜기도 건너고 산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예비해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너희는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할 때 너희는 선지자들이었는데 너희는 광야에 내 백성이 갈 길을 마련하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그 당시 세계의 제왕들입니다. 고레스 같은 세계를 제패하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같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강도입니다. 도적대들입니다. 가로막은 산입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갈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그 위로가 진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여호와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포로만 그냥 보내시고 길만 터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산이 가로막은 그 길을 적국이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홍수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싹싹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는 길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가시는 길을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 가시는 길에 무슨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가시는 길에 무슨 골짜기가 그렇게 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의의 길, 평탄한 길, 위로와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물을 때 주님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묻기보다는 주님 어떤 길로 가야 평안하겠습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찌게 하는 길,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길을 선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많은 경우에 그 길이 평탄해요. 그 길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맨날 고생시키는 줄 아세요?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데요. 하나님 얼마나 자세하신데요.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가보세요. 가보세요. 길머리 앉아서 걱정만 하면 하나님한테 억울합니다. 맨날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맨날 나는 늘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 복된 길, 문제없는 길만 가려다가는 첫 번째 방해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닌가 보구나.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그리고 맨날 뒤돌아봐요. 저 길로 갈 걸. 저게 맞는 길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길이라면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골짜기는 도드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모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리니 모든 육체가 이것을 보리라. 포로가 본토에 돌아갔지만 성전도 다시 세웠지만 주님의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이 나라와 백성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참에 노역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계 역사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우리로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신 그 끝에 그 열린 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용서고 나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내 인생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신 산 위의 동네요 세상의 등불이요 땅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되고 그 길 위에 어떤 방해물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 거룩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긍휼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줄로 알고 선을 따르고 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손에 벌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며 모든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말씀 되신 줄로 압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을 열어주시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다.